오늘은 제가 구원 시리즈 8번째 시간으로 하나님께서 지불하신 값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구원 시리즈 8번째 하나님께서 지불하신 값 이런 제목입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가 이제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죄인이 구원받을 때 그 하나님과 그 관계가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인간의 범죄 이전의 상태로 돌아간다 또는 그것보다 훨씬 더 좋은 상태로 우리가 회복되는 것이다. 이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으면 가장 좋은 게 뭐냐면 제 개인적인 이 생각으로는 사람이 구원받으면 가장 좋은 것은 영적인 아버지가 생긴다는 것 같아요. 사람은 그 전까지는 구원받기 전까지는 고아입니다. 영적으로 고아예요. 육적인 아버지가 계실지라도 그 영적으로는 자기의 생명의 근원이 어디인지를 모르는 그 고아와 같습니다. 아버지는 사실 너무나 많은 것을 포함하는 단어예요. 그래서 그 아버지가 생긴다는 것, 그것은 굉장히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 아버지가 되신다. 또 남편이 되신다, 또 친구가 되신다, 또 농부가 되어주신다, 밭을 경작해주는 농부가 되어주신다, 또 양들의 그 목자가 되어주신다,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했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은 참으로 인간에게 최상의 것,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시다. 이제 이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러한 최상의 것, 가장 좋은 것을 사람에게 구원을 통해서 주시기 위해서는 그게 아무런 대가도 치르지 않고 그걸 마련해 주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을 그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제 엄청난 그 대가를 치르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갖고 싶은 물건이 있었습니다. 그 물건을 내 손 안에 쥘 때 내가 그 값을 지불했든지 내가 지불하지 않았다면 다른 사람이 지불했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지 않고는 합법적으로 그것이 내 것이 될 수가 없어요.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지불했어야 할 어떤 그 죄의 대가 그것을 누군가는 지불했기 때문에 내가 영원히 살면서 이렇게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바로 그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불하신 대가에 관한 그 말씀을 좀 잠깐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정의로우심에 대해서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짐승과 달리 그 정의로움에 대한 개념이 있습니다. 단순한 힘의 논리에 따라서 무법천지의 세상을 사는 것이 아니라 뭔가 그 법과 질서, 규율 이런 것들을 정해놓고 그것에 따르려고 하는 그 마음이 사람에게는 있습니다. 짐승들은 서열은 있습니다. 서열. 힘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먹이를 먹는데 가장 강한 놈이 먼저 먹고 그 다음에 이제 먹고 또 나머지가 먹고 이런 식으로 해서 힘의 서열은 있지만 그것이 어떤 그 정의로운 그 정의로움에 기초한 어떤 질서는 사실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에게는 그 정의로움에 대한 그 개념이 있는데. 법을 어기게 되면, 그러니까 정의에 어긋나게 되면, 정의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게 되면 그에 합당한 벌칙 또는 형벌을 부과함으로써 그 정의가 이렇게 계속 세워지도록 하는 그러한 뭔가가 사람에게는 있다는 거예요. 짐승에게는 없는데 사람에게는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이러한 정의로움을 추구하는 마음은 도대체 어디서 오는 걸까요? 이것의 기원은 뭘까요? 인간의 이 정의로움을 추구하는 마음의 기원이 원숭이일까요? 아니면 그 이전에 다람쥐였을까요? 아니면 그 이전에 벌레였고 그 이전에 박테리아였을까요? 그 이전에 돌덩이였을까요? 예.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것은 결코 그 진화의 산물은 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런가? 저와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인간은 가만히 놔두면 정의로운 방향으로 가지 않습니다. 인간은 자기 멋대로 살게 놔두면 정의로운 방향으로 결코 가지 않아요. 오히려 그 반대 방향으로 급속하게 가는 게 인간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연과 어떤 그 긴 시간을 통해서 이 정의가 인간 안에 이렇게 세워졌겠습니까?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어디서부터 왔을까? 성경은 명확하게 말씀하는데 그러한 정의로움을 추구하는 이 마음은 창조자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는 것입니다. 비행기가 날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늘을 날기에 적합하도록 설계자가 설계해 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동차가 바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자동차가 땅바닥에서 굴러갈 수 있도록 설계자가 설계를 해놓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진화가 아니죠. 인간에게 정의로움을 추구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것은 인간이 정의롭게 살도록 설계하신 분이 있기 때문에 정의로운 것입니다. 그것은 자연스럽게 그렇게 된 것이 아니에요.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것입니다. 인간이 정의롭게 살기를 원하시고 그렇게 살도록 설계하신 하나님이라면 그 하나님은 얼마나 정의로우실까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얼마만큼이나 정의로우실까? 고도로 정의로우신 분이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인간의 그 죄와 구원의 문제를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이 얼마나 정의로운 분이신가를 먼저 생각하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설계자이시기 때문에 인간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또는 어떤 상태가 고장난 상태인지 이것을 하나님은 정의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마치 자동차를 설계한 사람이 뭐가 고장이고 뭐가 정상 작동인지를 규정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설계하신 대로 인간이 작동할 때 그때 하나님을 만족시키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죠. 그런데 그 범위를 벗어나게 되면 그것이 일종의 고장난 상태이고 그것을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설계하신 방법대로 인간이 작동하지 않는 것, 그게 죄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구원 시리즈를 시작하면서 첫째 시간에 그 죄의 정의를 얘기할 때 죄는 불의다, 의롭지 못한 것, 그게 죄라 그랬고 또 율법을 범하는 것이 죄다. 법을 깨뜨리는 것, 이것이 죄다. 이제 성경적 정의를 그렇게 얘기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테두리를 벗어나는 것, 그게 이제 죄란 말이죠. 그것을 자동차에 비하면 고장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인간에게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자유가 어떤 것이고 그 다음에 그 자유의 한계가 어디까지가 돼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그 자유의 한계를 벗어났을 때는 어떻게 될 것인가를 굉장히 명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흐리멍텅한 분이 아닙니다. 굉장히 정확하게, 명쾌하게, 단순 명료하게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주 하나님께서 남자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동산의 모든 나무에서 나는 것은 네가 마음대로 먹어도 되나? 그러니까 자유의 한계를 정하신 거예요. 동산의 모든 나무에서 나는 것 마음대로 먹을 수 있다. 자유의 한계를 정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자유를 이제 말씀하셨는데 그 한계도 말씀하셨어요. 뭐냐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 나는 것, 그것만은 먹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자유의 한계입니다. 그래놓고 그 한계를 벗어났을 때는 어떻게 되냐? 그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는 날에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유와 자유의 그 범위와 그 범위, 한계를 벗어났을 때 대가, 이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죄를 범하게 될 때, 즉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게 될 때 그 대가는 죽음입니다. 죽음. 죄를 짓는 혼, 그 혼은 죽을지니라. 에스겔서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 사실은 뭐냐면 하나님은 스스로 말씀하신 것을 어길 수 없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말씀해놓고 그냥 나중에 유야무야 하실 수 없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게 정의롭기 때문에 그러신 거예요. 정의롭기 때문에. 하나님은 대충 정의로우신 것이 아니라 지극히 정의로우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또는 정하신 법을 하나님 스스로 깨뜨리시는 법은 결단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한 번쯤 들어보셨을 그 예화가 이제 있죠. 어느 나라에 왕이 있었습니다. 이제 이야기의 버전이 조금씩 다르게 이제 조금 이렇게 전해지는데 어느 한 나라에 왕이 있었는데 이 왕이 이제 그 나라에 이제 기근이 들면서 이제 백성들에게 먹을 것이 없어지니까 이제 곡물로 이제 술을 담그는 것을 금했습니다. 뭐 사실 이 얘기가 디테일한 게 중요한 건 사실은 아니에요. 근데 이제 아마 재미있게 하기 위해서 이제 조금 이렇게 덧붙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금주령을 내리면서 앞으로 이 술을 담궈 먹는 자는 이 두 눈을 빼버리겠다 이렇게 이제 공표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백성들은 두 눈을 뽑힌다니까 이렇게 함부로 이 술을 아무리 술을 좋아해도 이 두 눈과 바꿔가면서 술을 마실 사람이 있긴 있죠. 있긴 있는데 그래도 쉽진 않죠.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이제 굉장히 조심하면서 다들 이제 술을 안 마셨는데 그런데 왕 앞으로 어느 날 왕이시여 이 술을 만들어 마신 자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느 한 사람이 끌려왔는데 보니까 누구였죠? 예, 왕자였습니다. 왕자가 끌려온 거예요. 그래서 아 설마 우리 아버지가 내 두 눈을 빼겠어 이제 이러면서 이제 만들어 먹었겠죠. 그래서 이 아들이 끌려왔는데 모든 신하들이 보고 있는데 신하들이 이제 그 장면을 물끄러미 보고 있는 거죠. 과연 왕이 아무려면은 그 왕자인데 눈을 빼겠어? 에이 그냥 지나가겠지 이제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나 이 왕은 굉장히 정의로운 왕이었습니다. 자신이 한 이야기를 스스로 어기게 되면 영이 서질 않기 때문에 백성을 통치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칼을 가져와라 그래가지고 그 칼로 눈을 빼라 그래서 아들의 눈을 한쪽을 찔러서 뺐습니다. 그리고 또 한쪽의 눈을 탁 찌르려고 하는데 잠깐만 하더니 그 칼을 이리 가져와라 해서 어떻게 했죠? 자기의 눈의 한쪽을 왕의 눈의 한쪽을 뺐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지어낸 얘기일 거예요. 그러나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믿습니다. 이 왕은 분명히 두 눈을 뺀다 그랬어요. 두 눈을. 그렇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아들의 눈 하나와 왕의 눈 하나를 합해서 두 눈을 뺀 것이 맞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왕의 공의, 왕의 그 정의를 세울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또한 자기의 후계자인 그 아들에 대한 그 사랑, 그것 또한 보일 수가 있었다. 이제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아담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취하신 그 태도도 그런 것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은 아담이 그 먹지 말라고 한 그 선악과를 먹었을 때 아담의 한쪽 눈을 빼셨어야만 했습니다. 그것은 곧 아담이 사는 동안 이 육체 안에 사는 동안 이마에 땀을 흘리며 고통 중에 고통의 빵을 먹고 이렇게 인생이 정말 고생하려고 태어난 그런 인생이 되면서 정말 고난 중에 이 생을 마감하도록 하신 것. 그러면서 마지막에는 육체적으로 죽게 되는 것. 호흡이 끊어지면서 육체적으로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는 이러한 고통을 주셨습니다. 여자에게는 산고를 더하셨죠. 이것은 아담의 한쪽 눈을 뺀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도 한쪽 눈을 빼셨는데 그것은 뭐냐면 아담이 영원히 죽는 그 죽음, 그 죽음을 면케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사건이라는 것을 마련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조금만 더 이제 자세하게 좀 얘기를 해보십시다. 아담이 범죄한 그 순간에 아담은 세 가지 종류의 죽음을 죽어야 했습니다. 우리가 여러 번 얘기했듯이 성경에서 죽음의 개념은 존재가 사라지는 게 죽음이 아닙니다. 뭔가로부터 분리되는 게 죽음의 개념이에요. 분리되는 것. 다시 얘기해서 우리가 육체적으로 죽는다는 건 뭐냐면 우리가 그동안 뭐 7, 80년이고 사용하고 있던 이 몸으로부터 혼과 영이 이렇게 분리되는 것. 혼이 떠나가는 것. 그게 죽음입니다. 육체적 죽음이죠. 그러나 아담이 첫사람 아담이 범죄하는 순간에 영적으로 죽었습니다. 아담의 영 안에 임재하시던 하나님의 영이 아담이 범죄하는 순간 같이 계실 수 없기 때문에 떠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이 죽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영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영이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하나님을 모셔야 되는 그 영이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가 되면서 영적 죽음을 죽는 거예요. 영적 죽음이 있고 육체적 죽음이 있죠. 혼의 죽음이 있는 것입니다. 혼의 죽음. 그것은 뭐냐. 우리가 믿음의 결말 곧 혼의 구원을 받는다고 성경이 말씀하는데 그 반대의 개념이 혼의 죽음입니다. 그래서 모든 죄인들이 이제 이 세상이 종료될 때 모든 죄인들이 한자리에 이제 하나님 앞에 서서 육체를 입고 서서 심판을 받은 이후에 영원한 불못에 처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존재가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영원한 불못에 처해지는데 그때는 그들이 그토록 미워했던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되는 것입니다. 그들의 몸과 혼과 영 전체가 그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되는 상태, 그게 이제 혼의 죽음인 것이고 또는 둘째 사망, 성경이 그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둘째 사망. 자, 그런데 아담이 이제 그 범죄한 직후에 영적 죽음을 죽고 930년 이후에 육체적 죽음을 죽고 그 다음에 만약에 아담이 구원받지 못했다면 이 세상 역사가 종결될 때 둘째 사망, 즉 이제 혼의 죽음을 죽어야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세 종류의 사망에서 아담을 건져주시기 위해서 이 세 종류의 사망을 다 체험하셨어야만 했습니다. 그게 바로 십자가 사건인 것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은 영적 죽음을 경험하셨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아,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일곱 마디를 이제 하셨다. 보통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죠. 그 일곱 마디 중에 한 마디가 뭐였냐면 엘리 엘리 라마 사박탄이었습니다. 이것은 이제 그 아람어로 보통 이제 생각이 되는데 이 뜻이 뭐냐면 엘리 일라이 할 때 그 나의 하나님 라마 사박탄이 할 때 그것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버리셨다는 표현입니다. 버리셨다. 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아들 하나님을 버리는 순간인 것입니다. 그 순간, 십자가 위에서의 그 순간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들 하나님을 버리시는 순간이에요. 다시 얘기해서 아담이 범죄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영이 아담의 영에서 떠나실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십자가 위에서 온 세상 사람들의 죄를 짊어지고 죄 덩어리가 되셔서, 죄 자체가 되셔서 있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등을 돌리실 수밖에 없는, 왜? 죄와 함께 하나님이 함께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의 관계가 일시적으로 단절되는, 영원히 단절된 적이 없던 그 관계가 단절되는 그러한 순간인 거예요. 이것을 영적 죽음으로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육적 죽음을 죽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큰 소리로 외치시고 숨을 거두시니라. 성경이 분명하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 이루었다 외치신 이후에 숨을 거두셨습니다. 숨을 내어주셨어요. 그럼 영적으로 예수님이 죽음을 맛보셨고 육적으로 죽음을 맛보셨는데 그럼 혼적인 죽음도 맛보셨는가? 아까 혼적인 죽음은 지옥과 관련이 있다 그랬습니다. 영원한 불목과 관련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은 육체적으로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셨을 때 그 육신은 무덤에 사흘간 있었지만 그 사흘 동안 그 혼은 어디를 가셨는가? 그 혼은 지옥에 가셨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9절에 보니까 이제 그분께서 올라가셨은즉 이거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 말씀하는 거예요. 그것은 곧 그분께서 또한 먼저 땅의 더 낮은 부분으로 내려가신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땅의 더 낮은 부분은 성경의 여러 군데를 찾아보면 그것이 땅의 중심부에 있는 지옥인 것을 알게 됩니다. 또 베드로전서 3장 19절에도 보니까 그분께서 또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감옥에 있는 영들에게 가서 선포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감옥은 지옥입니다. 근데 지옥은 임시처소로서 지구의 중심에 있는 것으로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그 지옥이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되냐면 불못이라고 하는 곳에 던져지는 것으로 그래서 최종 장소는 불못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지 않고 죽으면 지옥 갑니다 이렇게 얘기할 때 우리가 그냥 뭉뚱그려서 지옥이라고 얘기는 하지만 사실 지옥은 임시처소인 것이고 영원한 그 형벌의 처소는 불못인 것이죠. 불의 호수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영적, 혼적, 육적 죽음을 인간이 죽어야 할 그 죽음을 대신 그렇게 죽으셔야 할 필요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냥 죄의 삯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이 죄를 지었는데 그 죄의 대가 그것은 사망이라고 말씀해 놓으시고 그것을 유야무야 하실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 법정에서도 사람이 죄를 지면 그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죄값을 치르는 것입니다. 살인죄를 져놓고 양로원에 가서 열심히 봉사하고 사회단체에 기부하고 그러면은 그 살인죄가 없어지나요? 아니에요. 아무리 많은 착한 일을 해도 살인죄 자체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건 언제 해결되냐? 살인죄에 해당하는 형벌을 받을 때에 그게 없어지는 겁니다. 그렇죠? 죄의 삯은 사망이니라. 언제 해결되냐? 사망의 값을 치러야 죄의 값이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법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대신해서 그 사망의 값을 치러주기를 이제 원하시는 것인데 자 이제 여기에 조금 어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뭐냐면 사망이라는 것은 하나님은 사실 하나님으로 계시는 상태에서는 사망을 경험하실 수가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은 영이시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리고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게 존재하시는, 사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다니엘서 12장 7절에도 보면 영원토록 사시는 이 이렇게 표현했단 말이에요. 영원토록 사시는 이. 하나님은 죽을 수 없는 분이에요.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영으로 계시기 때문에. 그러나 이 하나님께서 사람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죽음을 경험할 필요가 있게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방법이 뭐냐?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성경의 본문에 이제 그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 개역성경인 이것이 이제 크도다 경건의 신비요 그렇지 않다 하느니 없도다 뭐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 보면 하나님의 성품의 신비는 논쟁의 여지가 없이 위대하도다. 하나님의 성품의 신비, 성경의 신비, 미스테리, 신비라는 것이 여러 개가 나와요. 그 중에 하나의 신비가 뭐냐? 하나님의 성품의 신비다. 이건 구체적인 내용은 뭐냐? 하나님께서 육체 안에 나타나신 것, 이것이 하나님의 성품의 신비라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죠? 하나님은 영이시라 그랬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육체 안에 나타나시지? 육체 안에 나타나신다는 건 육체를 입으신다 또는 인간으로 태어나신다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신데 어떻게 인간이 되시지? 아, 이게 위대한 신비라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한 신비라는 거예요. 이것은 참으로 놀라운 그런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대신해서 죽어주시고 싶지만 영이신 상태에서는 죽을 수 없기 때문에 사람의 몸을 취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사건이 바로 예수님의 이 이제 육신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또 하나의 문제가 있습니다. 일단 좋습니다. 사람이 일단 되신다는 건 좋아요. 그런데 또 하나의 문제는 뭐냐면 사람이 되되 그 사람은 날 때부터 죄가 없어야 되는 문제가 또 하나가 생기는 것입니다. 아담 이래로 이제 범죄한 아담 이래로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는 사람은 모두가 다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입니다. 성선설, 성악설 우리가 이제 학교에서 이제 논쟁하는 것들을 배웠지만 성선설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성경은 명백하게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이라고 말씀합니다. 보소서 내가 불법 중에서 형성되었으며 내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수태하였나이다. 다윗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불법 중에서 형성이 되는 거예요. 이 남자의 씨와 여자의 이 알이 만나서 그래서 이제 아기가 형성될 때 엄마 뱃속에서 뭐 3mm, 4mm 뭐 이렇게 이제 자라갈 때 불법 중에서 형성된다는 것입니다. 내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수태하였나이다. 어머니도 죄인이고 어머니도 죄인이고 그 안에 형성되고 있는 그 아이도 죄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으로 또는 죄의 남으로 태어나서 죄의 열매를 맺는 그런 존재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으로 태어나되 이 하나님이 사람을 대신해서 죽으시기 위해선 사람으로 태어나되 죄는 없는 상태로 태어나실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이러한 어려운 문제 세기의 난제 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의 지혜가 뭐냐? 그게 처녀 탄생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인간으로서는 생각할 수 없는 그러한 방법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시되 그 씨를 남자에게서 취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씨로서 여자의 태 속에 인간으로서 형성되시는 방법 그것이 바로 처녀 탄생인 것입니다. 남자 없이 탄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보니까 충만한 때가 이르매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여자에게서 나게 하셨다. 이게 무슨 뜻인가? 여자에게서 나게 하셨다. 이걸 창세기 3장 15절에서는 여자의 씨라고 불렀습니다. 여자의 씨, 여자에게서 나셨다. 이건 도대체 무슨 말인가? 저와 여러분은 엄마에게서 안 났나요? 다 엄마에게서 났습니다. 아빠에게서 나신 분 손 들어보실까요? 그런데 성경은요,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그러면은 아브라함이 엄마인가요? 아빠네. 아빠가 아들을 낳고 또 아들을 낳고 아빠가 아들을 낳고 그런 식으로 얘기하네요, 성경이. 그렇죠? 아, 이게 조금 다른 것입니다. 이게 조금 다른 거예요. 성경은 남자가 씨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남자의 이 씨다 이렇게 이제 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 같은 모든 사람들은 다 남자의 씨입니다. 엄마의 태를 통해서 나지만 그러나 남자의 씨인 거예요. 남자의 씨. 예. 그런데 그렇게 안 태어나는 어떤 유일한 분이 계신데 이것을 남자의 씨에서 태어나는 것과 대조하기 위해서 여자의 씨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자가 없이 생명이 태어나는 그런 방법이 있는 거예요. 이게 처녀 탄생인 것입니다. 에이, 그런 게 어딨어. 예,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같은 인간은 인간이 인간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은 최근까지도 정상적으로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합해서 이렇게 아이를 낳는 인간을 만들어내는 방법밖에는 몰랐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와서 이제 과학이 발전하면서 인간이 지금 예를 들면은 남자 그러니까 이제 이 정상적인 방법이 아니어도 세포를 가지고도 뭐 사람을 만들어내는 뭐 이런 것들을 지금 연구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여러 가지 방법을 더 가지고 계세요. 하나님은 흙덩어리로도 사람을 만드실 수 있습니다. 아담이죠. 하나님은 한 남자의 갈비뼈를 가지고도 사람을 만드실 수 있습니다. 이브 여자지요. 하나님은 또한 정상적인 방법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만드실 뿐만 아니라 또한 남자 없이 여자만으로도 사람을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그 이 처녀 탄생에 대해서는 사실 구약 성경에서 대언자들이 대언을 했었어요. 그래서 보라, 처녀가 아이를 베어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래서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게 될 텐데 임마누엘은 뜻이 뭐냐?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 놓았습니다. 임마누엘. 그분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인데 어떤 하나님이냐? 우리와 함께 계시는, 즉 육체를 입고 오셔서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되시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또 대언이 되어 있었냐면 한 아이가 우리에게 태어났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권이 놓이고 그의 이름은 놀라우시니 계획자, 강하신 하나님, 영존하는 아버지, 평화의 통치자라 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이 되어 있었습니다. 아이가 태어나는데, 한 아이가 태어나는데, 근데 성별은 아들이에요.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아들인데, 그런데 이분이 어떻게 불리냐? 하나님이라고 불린다. 이렇게 성경이 이미 말씀해 놓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처녀 탄생이라는 이 방법으로 사람의 몸을 입고 다시 여기서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시되 죄는 없는 상태로 오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죄는 남자의 씨를 통해서 피가 형성될 때 죄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자의 씨가 없는 상태로 그렇게 태어난다면 그러면은 죄가 유전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현대의학이 이야기하듯이 태 속에서 엄마와 아기의 피가 교류가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와 예수님이 마리아의 태에 잉태되셨을 때 예수님 안에 형성되시는 예수님 정상적인 똑같은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 같은 완벽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그 아기 상태에서 태 속에서 형성되는 그 피는 마리아의 피와는 전혀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마리아의 피와 교류가 되지 않는 거예요. 영양분은 주고받을 수 있고 영양분과 노폐물은 서로 이렇게 왔다 갔다 이제 이렇게 내주고 받고 할 수 있지만 피가 교류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방법으로 우리가 똑같은 완전한 사람이면서 그러나 죄가 유전되지 않은 그러한 한 사람, 그 몸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어내셨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스스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너희 중에 누가 내게 죄를 깨닫게 하겠느냐.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어떤 죄를 졌다고 너희 중에서 나에게 지적할 만한 것을 발견할 수 있냐 이 말씀을 하신 건데, 이건 사실 이게 보통 사람 같으면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아, 물론 이제 조금 좀 비정상적인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비정상적인 사람들은 내가 문제가 있어 이렇게 성경이 나를 죄인이라 하는데 내가 뭐 문제가 있어, 내가 감옥 갈 짓을 한 적이 있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얘기를 할 수는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본인의 기준에서 이제 그나마 깨끗하게 살았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기준에서 정말 죄가 없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 중에 누가 내게 죄를 깨닫게 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은 본인 스스로 선언하시기를 나는 완전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죄가 없다, 완전하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굉장히 놀라운 담대한 선언인 것입니다. 만약에 이분이 죄가 있는 분이라면 그럼 이분은 천하의 사기꾼이죠. 온 세상 사람들을 다 속였으니까. 그러나 만약에 이분이 진실을 말씀하신 것이라면 이분은 정말 태어나면서부터도 죄가 없이 태어나셨고 일생을 사시면서 죄가 없는 분이 맞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니까 우리에게 계신 대제사장은, 이거 예수님이죠, 우리의 연약함의 감정을 몸소 느끼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오 모든 점에서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되, 다시 얘기해서 우리와 똑같은 완전한 사람이시지만 그러나 죄는 없으신 분이시니라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믿지 못하면 사람이 구원받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태어나면서부터 죄가 없으셨고 일생 동안 죄가 없으셨다는 이 사실을 믿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이 영원한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셨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면 사람이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분명히 그 요셉과는 관계를 맺지 않았다고 성경이 말씀하는데, 그러면은 예수님이 만약에 처녀 탄생을 통해서 태어난 분이 아니라면 예수님 사생아지요. 아버지가 있긴 있는데 누군지 밝혀지지 않은, 인간 아버지가 누군가 있긴 있는데 밝혀지지 않은 그러한 사생아가 되는 것이죠. 그렇게 믿는다면 그 사람은 영원히 죽게 되는 것입니다. 영원히 파멸하는 것입니다. 왜? 자기를 위한 구원자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처녀 탄생을 통해서 점도 없고 흠도 없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이렇게 그 조건을 만족시키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사람에게 사람의 그 이제 죄의 대가로 죽어야 할 그 죽음, 사망을 대신 감당하시기 위해서는 사람이 되셨어야 했다고 말씀드렸고, 그러나 일반 사람과 똑같은 사람이 아니라 죄가 없는 사람이 되셔야 했다. 그것이 바로 이제 처녀 탄생의 방법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또 하나 만족시키셔야 하는 조건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죄 없는 삶을 사시고 나서는 궁극적으로는, 최종적으로는 어떻게 해야 하냐면 피를 흘리고 죽으셔야 했다는 사실입니다. 죽기는 죽되 피를 흘리고 죽으셔야 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에서 아마도 이제 구약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몇 구절을 뽑으라고 하면 아마 이 레위기 17장 11절이 그 중에 하나가 들어갈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이는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기 때문이니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 위에 뿌려 너희 혼을 위해 속죄하게 하였나니 피가 혼을 위해 속죄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했기 때문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법입니다. 피. 짐승을 왜 피가 있는 존재로 만드셨을까? 식물에는 피가 없습니다. 돌덩이에는 당연히 피가 없고요. 그런데 짐승에게는 피가 있습니다. 왜 이 피를 이 짐승에게 이렇게 주셨는가? 그 분명한 목적이 있는데 바로 그게 뭐냐면은 여기 보니까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너희 혼을 위해 속죄하게 하기 위해서 주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와 관계 있는 것은 피라는 거예요. 피. 왜 그런가? 하나님이 이 피와 생명을 동일시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피를 다 쏟는다는 얘기는 곧 생명을 내놓는다는, 곧 죽는다는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정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유 때문에 구약의 모든 희생 헌물 짐승들이 전부 피를 흘리며 죽어갔어야 했던 것입니다. 새하얀 이 양, 여러분 참 그 어린 양, 양이 새끼가 태어났는데 깨끗이 목욕을 시켰을 때 얼마나 그 양털이 보들보들하고 희고 깨끗했겠어요. 그리고 몸에 여기저기를 살펴봐서 점이 있거나, 점박이 양은 안 돼요. 점이 있거나 또는 뭐 어디가 상했거나 이러면 안 돼요. 완전하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완전하면서 새하얀 털을 가진 그 양을 잡아다가 목을 따서 검붉은 피가 그 양털, 흰 양털에 쫙 튀게 하는 문제가 이게 지금 희생 업무를 드리는 문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희생 업무들이 그렇게 피를 흘리면서 죽어가야만 했던 것인데, 그런데 이 짐승 희생 헌물은 사실은 본질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자, 요것은 성경을 우리가 같이 한번 찾아보십시다. 히브리서 10장입니다. 히브리서 10장을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0장 여기 보니까 율법은 다가올 좋은 일들의 그림자는 가지고 있으나, 그러니까 율법은 그림자다. 일단 그렇게 조금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율법은 다가올 좋은 일들의 그림자는 가지고 있으나, 그러니까 다가올 좋은 일, 요것과 그림자가 대조가 되고 있는 거죠. 다가올 좋은 일과 그림자, 이렇게 지금 요게 두 개가 다른 거예요. 가지고 있으나 그 일들의 형상 그 자체는 아니므로. 그러니까 형상 그 자체가 있네요. 형상 그 자체. 그렇죠? 그림자가 있고 형상 그 자체가 있고. 그렇죠? 이 형상 그 자체가 이제 다가올 좋은 일들인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율법은 어쨌든 그림자고 형상 그 자체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해마다 계속해서 드린 그런 희생물들로는, 이게 이제 짐승 희생물들이죠. 거기로 나아오는 자들을 결코 완전하게 할 수 없었느니라. 그랬더라면, 그러니까 완전하게 할 수 있었더라면 경배하는 자들이 한 번에 깨끗하게 되어 더 이상 죄들을 의식하지 아니하였을 터이므로 그것들을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겠느냐. 그렇잖아요. 짐승 한 마리 잡아와서 그 사람의 일생의 모든 죄가 다 해결되는 문제라면 왜 반복적으로 그러면 그 짐승들을 계속 잡아왔겠냐는 거예요. 한 번에 끝낼 수 있었으면. 다시 얘기해서 한 번에 끝이 안 났다는 것이죠. 예. 그러나 그 희생물들에는, 짐승 희생물들에는 해마다 죄들을 다시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그렇죠? 그러니까 기한이 1년이에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대속죄일에 지성소까지 들어가면서 드리는 그 희생물에, 이스라엘의 전체 죄를 대신해서 드리는 그 희생물의 그 유효기간이 얼마냐? 1년이에요. 다음 해에 대속죄일이 되면 또 다른 희생업무를 다시 가지고 들어가야 돼요. 또 들어가고 계속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해마다 죄들을 다시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황소와 염소의 피로는 죄들을 제거함이 불가능하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황소와 염소의 피로는 죄들을 제거함이 불가능하다. 구약시대에 그러면 용서가 안 됐습니까? 구약시대에 죄 용서가 안 됐나요? 이 짐승의 희생원물로 구약시대에 죄 용서가 안 됐나요? 됐나요? 그러면 죄는 용서가 됐는데 뭐라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죄들이 제거는 안 됐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네요. 죄 용서는 됐는데 죄 제거가 안 됐다. 예, 그러면 다시 제가 여쭙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죄 용서가 됐습니까? 죄 제거가 됐습니까? 예, 아멘. 이게 다른 거예요. 이게 다른 거예요. 구약 시대의 죄 용서의 방법과 신약 시대의 죄 용서의 방법, 개념이 다른 거예요. 구약 시대에는 죄가 용서되되 제거가 되지는 않았어요. 마치 쓰레기 더미에 하얀 눈이 쌓이면 하얘진 것처럼 보인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런데 태양이 떠오르면 눈이 녹으면서 다시 쓰레기가 그대로 드러나지요. 이 일이 언제까지 계속됐냐? 그림자의 실체가 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 위에서 이 모든 것을 영원히 한 번에 끝내시기 전까지는 그게 반복이 됐던 거예요. 그것을 보증수표로 삼아서 이 죄 용서가 됐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이 예수님이 뭘 하신 거냐? 이분은 왜 오셨냐? 보라,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침례자 요한이 외친 대로 이분은 세상 죄를 제거하기 위해 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분의 십자가 사역으로 말미암아 다 이루었다! 맨 마지막에 외치신 그 순간에 세상의 모든 죄를 제거하시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다시 보시면 이제 황소와 염소의 피로는 죄들을 제거함이 불가능했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그분께서 예수님께서 세상에 들어오실 때 이르시되 희생물과 헌물은 주께서 원치 아니하시고, 그러니까는 그 짐승 희생 헌물은 더 이상 이제 그거를 계속해서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나이다. 이게 예수님의 몸인 거예요. 이게 처녀 탄생을 통한 몸인 거예요. 굉장히 특별한 몸인 거예요. 인간의 완전한 몸인데 죄가 없는 몸. 남자의 씨가 아니라 성령님의 씨로 말미암아 만들어지는 그 몸. 그 한 몸을 예비하셨다는 거예요. 죄로 인한 번제 헌물과 희생물들을 주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그때 내가 말하기를 오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에 대해 기록된 바와 같이 내가 주의 뜻을 행하러 오나이다 하였나이다 하시느니라. 주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오신 이분은 예비된 한 몸을 통해서 오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분, 영이신 그분, 죽을 수 없는 그분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기 위해서, 죽을 수 있는 인간의 몸으로 오셔야 되는데 그 몸을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셨다. 한 몸이 예비되었다. 예. 이렇게 해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이것을 아까 우리가 처음에 읽은 그 성경 본문에서는 이 하나님의 성품의 신비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것이 굉장히 크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육체 안에 나타나셨다. 이 개역 성경에는 그분께서 육체 안에 나타나셨다 이렇게 돼 있어서 예수님이 육체 안에 나타나신 것으로 그렇게 이제 해석하게 만들었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육체 안에 나타나셨다. 예. 그래서 이게 신비가 되는 거예요. 아, 예수님은 이제 일단 사람이라고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데 사람이 사람의 몸을 입고 왔다. 이게 뭐가 그게 큰 신비겠어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육체를 입고 오시기 때문에 이게 큰 신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렇게 오셔서 이분은 구약 시대 내내 드려졌던 그 짐승 희생 헌물, 또는 그 이전에 아브라함이 드렸고 이삭이 드렸고 야곱이 드렸던 그러한 희생 헌물들의 실체가 되시는 분, 또는 그 이전에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범죄했을 때 아담 부부의 가죽옷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죽어야 했던 그 짐승, 그것의 실체가 되시는 분, 그리고 또 아벨이 드렸던 양떼의 첫 새끼, 그것의 실체가 되시는 그분, 그분이 이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피를 흘리고 이렇게 죽으셨어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사람의 그 사망의 문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해주시는 그러한 일인데,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이 피는 성경이 하나님 자신의 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놀라운 부분이에요. 히브리서 13장 12절을 본다면 예수님께서도 친히 자신의 피로 백성을 거룩히 구별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흘리신 거 맞습니다. 예수님이 흘리신 게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행전 20장 28절에 가서 보면 뭐라고 말씀하냐면, 성령님께서 너희를 그들의 감독자로 삼으사 하나님의 교회 곧 그분께서 자신의 피로 사신 교회를 먹이게 하셨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그분께서 자신의 피로 사신 교회, 이렇게 말씀했어요. 네. 예수님의 피가 하나님의 피라는 것입니다. 이건 정말 파격적인 표현인 거예요. 하나님이 영이신데, 영이신 하나님은 육체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피를 흘릴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흘리신 그 피는 완전한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의 피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 피가 하나님 자신의 피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짐승 한 마리가 갚을 수 있는 인간의 어떤 죄값, 그것은 굉장히 한정되어 있습니다. 도둑질한 죄값을 양 한 마리의 피가 갚는다. 뭐 살인한 죄값을 또 양 한 마리가 갚는다. 뭐 이렇게 대단히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지은 그 죄들을 짐승의 피들로 전부 이렇게 갚게 될 때, 정말 얼마나 많은 짐승이 필요하겠습니까? 거의 무한대에 가까운 그런 짐승의 피가 아마 요구가 될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해도 해마다 이게 죄들을 기억나게 하는 것이 있어서 반복적으로 무한 반복을 해야 되는 그러한 문제인데, 사실은 그 사람의 죄의 대가로 그 사람이 영원히 죽으면 끝나는 거죠. 그럼 죄값이 지불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모든 사람, 너의 죄 모든 사람의 그 죄값을 다 합친다면 무한에 가까울 텐데, 그 무한의 죄값을 갚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 무한대의 끝이 없는 영원하신 그 하나님 자신의 생명값으로 갚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그 피를 흘리고, 그러니까 육체 생명 피에 있기 때문에 피를 흘리고 그 죽음을 대신 죽어주신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마음속에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모셔드리는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영원한 죽음을 면제해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게 어떤 사람에게는 이게 이제 굉장히 정말 심플하고 이제 단순한 문제일 수 있어요. 아, 뭐 이렇게 복잡하게 믿어. 그냥 예수 믿으면 그냥 구원받고 복 받는데, 그냥 이렇게 그냥 하고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얼마나 심혈을 기울여서 이것을 설계하시고 이것을 실행하셨는지를 생각할 때, 그것은 참으로 그 은혜를 모르는 배은망덕한 처사인 것입니다. 제가 이 한 섬에 고립되어 있는데, 이 섬에서 육지까지를 가야 되는데 제가 헤엄쳐서는 도저히 갈 수 없는 그러한 어떤 섬에 고립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상태에 있을 때 누군가가 이 배라는 것을, 배라는 것을 만들, 저는 그 배에 대한 개념이 없었어요. 근데 배라는 것을 누군가가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저를 태우러 와서 저를 거기에서 이렇게 태우고 육지까지 갔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그러면 저는 일단 육지에 갔다는 사실만으로도 기뻐하며 살 수도 있지만 제가 조금 생각 있는 사람이라면 배가 굉장히 신기하지 않겠어요? 이건 어떻게 이렇게 이런 것들을 만들 수가 있었지? 이게 내 생명을 살린 것인데 굉장히 신기하네 하면서 그 배를 조금 연구해보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을까요? 구원도 비슷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그냥 정말 성경이 말씀하는 가장 단순한 사실들, 하나님이 계시고 내가 죄인이고 죄의 대가로 영원히 죽어야 했는데 대신 죽어주신 분이 계시다. 그분이 바로 육체를 입고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 사실을 마음속에 믿으면서 그분을 인격적으로 모셔드리면 구원은 받습니다. 구원은 받아요. 그러나 정말로 그 구원이 감사하고 감격스럽고 그렇다면 도대체 이 구원을 이렇게 내가 구원받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도대체 뭘 하신 걸까 하는 그 궁금증이 사실은 있는 게 정상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 그러한 것들을 충분히 논리적으로 사고할 수 있는 머리를 주신 것입니다. 누구 말대로 이것은 장식품이 아닌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이 구원의 방도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곰곰이 생각하고 그것을 묵상하고 그것을 연구하고 그러면서 그것을 그렇구나 이렇게 깨닫고 더 깊이 감사하고 다른 사람에게도 이런 것들을 알리고 이렇게 하는 것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합당한 태도인 것입니다. 오늘 전한 말씀이 어떤 사람에게는 조금 어려우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분명히 필요한 말씀이고 알아야만 하는 또 제가 믿기로 영원히 하나님께서 영원한 세상에서 영원히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깊은 뜻을 가르쳐 주실 그러한 주제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미 구원받으신 분들은 이 사실에 참 깊이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 또 계속해서 이것들을 더욱더 풍성히 깨달아 가실 수 있기를 바라고 아직 이것에 대한 확신이 없는 분들은 하나님께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이러한 사실들이 이해가 되고 깨달아질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구원의 문제는 기본적으로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이 세상의 어떤 철학적인 것들, 논리적인 것들, 합리적인 것들, 과학적인 것들 이러한 것들을 많이 한다고 이 사람이 구원받는 것은 아니에요. 기본적으로는 영적인 문제고 하나님의 영과 내 영이 이렇게 부딪혀야 되는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뭔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혼적인 어떤 이 즐거움, 혼적인 어떤 감흥, 혼적인 어떤 이해력 이것만 갖고 안 되는 거예요. 영적인 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게. 그런 의미에서는 참 무당들이 부럽죠. 무당들은 굉장히 그것을 지금 피부로 그냥 막 이렇게 느끼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오순절 은사운동에 빠지고 그러는 것들이 잘못된 방식이긴 하지만 어쨌든 그런 것들을 이렇게 피부로 느끼고 싶어서 이제 그런 데 빠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런 방식은 아니지만 그러나 그 분명한 건 뭐냐면 영이신 하나님이 내 영과 이렇게 탁 부딪히면서 그 영이 나를 퀵큰하실 때 죽었던 내 영을 살리실 때 내가 이 구원을 받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영적인 것들을 추구하시는 그 마음이 있으셔야 돼요. 영적인 것들을 추구하는 마음. 그래서 영이신 하나님께 내가 이 모든 것들을 잘 깨달을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하는 그 기도, 그 기도하는 것,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이 모임에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이 하나도 빠짐없이, 한 분도 빠짐없이 이 구원의 이 복음의 진리를 알고 깨닫고 그것을 받아들이는데 다 이르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십시다.